지금까지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따라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위로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올 때 성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답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는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무서운 짐승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주갱이 열리면서 사탄의 졸개들이 막 나와서 황충처럼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쏘고 또 전갈의 독과 같은 그 독을 가지고 6개월간 사람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심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만 딱 나오면은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지금 사탄이 왕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 사탄의 왕은 맞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그랬죠. 왕노릇을 그 녀석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중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도 있죠.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두려움 사건이 아닙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하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정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재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게 잘될 때는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잘못될 때는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내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서 내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것은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초점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로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뒷전이고 기도도 뒷전이고 전도도 뒷전이고 그리고 있으면 초점은 자동적으로 다 초점이 되죠. 여러 군데 초점이 흩어지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불을 일으키려면요, 초점이 하나여야 됩니다. 돋보기라고 하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를 모아줘야만 이게 불이 붙는 것이죠. 초점이 여러 군데를 가버리면요,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다 졸고 계시나요? 첫 번째로 말씀, 따라서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되면요, 여러분 초점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쳐서 읽으시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여러분, 여행을 다녀도 내 초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내 초점은 변함이 없고, 정치를 해도 내 초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이 시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은요, 정말로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들이 그렇게 파리 목숨에 불과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요,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피를 마신다, 또 살을 뜯어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이런 소문들이 돌아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났냐 하면은 성만찬 때문에 그렇죠. 성만찬 보면은 떡을 떼어 먹으면서 이거 살이라고 막 그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 예수님의 피인데 피라고 막 그러고 하니까, 또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람 잡아서 먹나 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나 보다, 그래서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적으로도 난잡한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었죠. 그런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 주로 밤에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사랑하는 형제님, 남의 아내한테, 자매님, 뭐 형제님, 뭐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좋지 못한 그런 단체다라고 이렇게 따돌림을 좀 당했었죠. 뭐니 뭐니 해도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이들이 주님이라고 했던 사람은 시저였죠.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 퀴리오스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니까 정부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당시에 로마의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누명을 씌웠죠. 뒤집어 씌울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그리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도망을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붙잡히기만 하면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기름을 부어서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었죠. 간혹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귀향을 가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교 대신에 이와 같이 귀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고달픈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 한 가지 복이 있었다면요, 그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깃발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또 누명을 쓰고 죽음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일어나셔서 맞아주셨던 것처럼 내가 순교를 당해도 그렇게 맞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그 증거죠. 얼마나 많이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4절 말씀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마무리를 할 때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능한 자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현재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졌던 이 메시지는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난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종말에는, 마지막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픈 일이 있을 때는 흔들려 버리죠.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이미 과거에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말하는 해방하시고는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과거 형태는요, 어느 한 시점에 한 번 일어났던 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죠.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해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송 아시나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이미 씻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내가 너희를 버린 것 아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놓았으니까 이걸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현재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과거에 죄사함을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현재 삶에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라는요, 왕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너희가 과거에 내가 다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이제 나는 너희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 말씀이죠.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욕 얻어먹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면서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부심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이 자부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불신자들이 이 말 들으면요, 코웃음을 짓겠죠. 쫓겨다니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무슨 왕이고 무슨 제사장이냐고. 근데 이들은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왕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나라는 따로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죠. 저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나중에 기뻐서 춤을 출 때가 올 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들이죠. 이 땅 위에서는요, 길어야 80년입니다. 80년, 90년 정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영원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거 바라보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 그걸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 어릴 때 잘 불렀던 노래 있죠? 왕. 무슨 노래가 생각이 납니까?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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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눈 좀 뜨십시오, 저기 뒤에. 예. 나는 뭐라고요? 나는 왕이라는 것이죠. 어디 나라의 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땅 위에서는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살다가 가셨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80년 뭐 이쯤이야 내가 좀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로서 왕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망의 대상은요, 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 선망의 대상은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왕과 제사장 이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지탄받고 고통받을 지언정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제사장이라면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제사장은요,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사이에서 중보를 해주는 거죠. 전도를 해서.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지난주 우리 세례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세례자가 되기까지 그를 전도했던 분의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인도함이 있었죠. 그렇게 하다 그 사람을 세례받는 자리에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엄청난 감격이죠. 전도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을 도와주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기도로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을 해야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부심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 기죽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요, 초등부 시절부터 다른 성경 말씀보다 요한계시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10편, 23편도 외우고 121편도 외우고 막 그런 구절을 외우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1장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가슴에 뻥 뚫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막 박해하던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게 되겠죠. 사도 요한이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하던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기타 치면서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었는데요. 혹시 제 입에서 무슨 찬송 나올지 혹시 아십니까? 저 높은 우주에. 그거 아세요? 19, 8, 7, 6, 5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 오죠. 19입니다.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 오죠. 날마다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메시지고 재앙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결코 저주의 책, 심판의 책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요 재앙이 아니라 그런 축복이죠. 복이죠.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요, 이 표현이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다 보면요 복이 있나니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그 사이사이에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14장 13절에 죽음의 복, 죽는 것도 복이라, 안식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깨어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9장 9절 말씀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복, 20장 6절 말씀에 부활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2장 7절 말씀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게 되는 복, 복이 있나니, 22장 14절 말씀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이 역사를 종결 지으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죄사함을 받았고 현재에 나는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축복의 책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며칠 전에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발표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괜히 한 말씀 아닙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때가 악해졌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루를 살 때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한마디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보시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요,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딸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딸에게 꽃 이름을 자꾸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꽃이고, 이건 무슨 꽃이고, 이건 무슨 꽃이야. 그랬더니요,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꽃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아?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꽃에게 물어보면은 꽃이 아빠한테 이름을 이야기해줘. 이 아이가 깜짝 놀랐죠. 꽃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 아빠한테 꽃이 이야기를 해줘. 꽃이 나는 이름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연탄길 지었던 분의 그 책 속에 나옵니다. 꽃이 어떻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줘? 이 사람이 어느 날 등산을 하는데요, 꽃이 너무 이쁜 꽃이 피어있길래 그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보고 있다가, 너는 이름이 뭐니? 그랬거든요. 너는 이름이 뭐니? 꽃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산하는데 또 그 꽃이 피어있길래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는 이름이 뭐니? 대답을 안 해줍니다.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갈 때 그 꽃을 보면서 또 앞에 서서 물었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어머 은방울꽃 이쁘다 하고 지나갔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꽃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들렸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이름인데 입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꽃이 들려준 거죠. 그래서 아, 이 꽃은 은방울꽃이구나. 그래서 이분은요, 꽃을 볼 때마다 물었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니? 자꾸 이 질문을 던졌더니요, 어디에서부터 그 이름 꽃들이 자꾸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은방울꽃, 얘는 저 잘 모릅니다. 꽃이 말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 참 사랑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한 번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곧 갈 것이다. 이분은요,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가 곧 간다, 깨어있으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라고요? 예,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귀에 들려오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